오늘은 처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1000년 동안 안에 어떠한 변천을 거쳐오는 건지 이 1000년의 긴 세월을 한번 짧게 한번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는 11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브로 교회.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는 이제는 저 대해를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1세기 안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약 30개 미만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안에 이런 수십 개의 교회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2세기에 들어서는 그 지역이 팽창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것이 또한 이태리 반도를 중심해서 더 영국과 스페인과 독일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영역까지 번져져 가는 일은 적어도 6세기, 7세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이 팽창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순위가 매겨져 가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 여기까지는 적어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의 모든 수위 교회로서 유지를 하다가 4세기 때에 콘스탄티노플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틸로플 교회가 4세기, 5세기 이후부터 5대 교회로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7세기 들어서 622년에 시작된 이슬람교가 이 5대 교회 중에서 몇 개의 교회를 정복을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슬람 세력을 말씀한 것처럼 630,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2대 칼리프인 오마르가 사우디아라를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남죠?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7세기에서 남게 됩니다. 이제 적어도 7세기 이전까지는 다섯 개 교회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교회들이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세 교회가 자취가 감추어지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교회가 남게 되니까 이두 개의 교회가 서로의 교회 수익권을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7세기 이후부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두 교회를 더 싸움을 붙이게 되는 사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고 하면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황제가 없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는 텅빈 공간에서 누가 실력자로 부상하냐고 하면 교회 감독들인 사람들이 점점 하나의 황제의 다음으로 실세를 부각하면서 부각하게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서교회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황제 중심의 하나의 큰 비잔틴 제국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서노마 제국에는 황제가 없기 까닭에 누가 부상하냐고 하면 황제 대신에 교황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한 이후에 서노마 제국을 누가 계속 지켜나가느냐고 하면 교황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등장한 7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서노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부상해오던 로마 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 교회하고 대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행정적인 정치적인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싸움을 붙일 여건을 만들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설수 있는 기회가 또한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참 오늘 우리는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유념을 해야 되겠는데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조그만한 세력이었지만 이것이 이집트 그리고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 전체를 점령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점령을 해 나가냐고 하면 711년에는 이베리아 반도가 어딘가 아시죠? 우리는 스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 의미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들이 8세기 초에 진군을 해나갑니다. 만약에 이슬람 세력이 에스파냐, 이 스페인에서부터 북진을 해가지고 불란서란다든지 독일이라고 하는 데로 북진을 해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미 중동에서 이슬람들이 7세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100년 안에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까지 침노한 이 세력을 누가 막을 수 있었느냐고 하면 불란서의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고 불란서 사람들은 이제 샤롤마뉴라고 하는 대제가 그 이슬람 세력을 갖다가 저 에스파냐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저 유명한 바르셀로나, 우리 유명하죠. 그 바르셀로나라고 많이 들어봤죠? 거기까지 진군해서 이슬람 세력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북진을 해오지 못하게 되고, 이럴 때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굉장히 자기가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을 안 주고 있는데 서로마에서 하나의 로마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아닌 불란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동서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이 원인 과정 중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미 로마 제국이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아와 같은 이런 서로마 제국에 누가 후견자로 나타나고 있냐고 하면 불란서에 있는 카롤루스 대제가 그의 모든 세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에 이 카롤루스 대제하고 교황하고 밀착을 해서 저 유명한 810년에 이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죄관식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교황이 황제에게 죄관을 시켜주는 하나의 임명권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노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황제가 없어도 동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하나의 소노마 제국의 가장 본바탕이 되고 있는 로마 교황청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어떻게, 홍영진님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 참 우리하고서 밀접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설명을 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한번 우리가 그림을, 옛날 그림을 상상해 가면서 왜 동서방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마 카톨릭 교회로 또 동방 정교회로 동방 정교회는 알메니아 정교회로 북쪽에는 러시아 정교회로 남쪽에는 콥틱 정교회로 지금 이 아래 우리는 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져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는 어디만 지키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 거기서 갈라져나가는 성공회. 거기서 나가는 개신교들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걸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콥틱 정교회는, 너희들이 무슨 뭐, 로마 카톨릭이 너희들이 무슨 뭐, 너희들이 뭐 장자냐? 너희들 안 따라간다. 그러고는 1월 7일 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탄절을 따로 지키고 있는 이 동서방 교회 분리가 왜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어구에 들어가는데 그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예배당에는 큰 건물인데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뻣뻣하게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대통령 아니라 제왕이라도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데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그 입구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문이 의도적으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큰 별을 그려놓고 있는데 네 개의 종파가 하루에 6시간씩 나눠가지고 가서 예수님 탄생적을 지키고 있어요. 어느 종파냐고 하니까, 첫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는 어느 교회냐고 하면 애굽 콥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애굽 콥틱 교회 별로 여러분들께 많이 안 들어보신 교회입니다만은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이 애굽에 있는 콥틱 정교회는 지금도 하나의 로마 카톨릭 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나 다른 루터 교회나 모든 교회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정통을 주장하는 정교회에 갈라지는 것이 1054년에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여러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서로마 제국이 수도였던 이태리 로마가 동로마로 가면서 황제들이 거기서 있고 여기는 이제는 교황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상하는 역사. 두 번째는 하나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 7세기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옛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다 점령을 하고 스페인까지 침공을 해서 북진하려고 하는 이 이슬람 세력을 제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카롤루스라고 하는 불란서 황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란서 황제가 누구 밑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느냐고 하면 교황 밑에 가서 제관을 씌우니까 자연히 이 교황하고 이제 카롤루스 불란서 사람하고 결탁이 되면서 나는 당신들하고도 없어도 나의 후견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하나의 로마 교황이 마음속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 제국 간에는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그리스 교회는 이 동방의 헬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동방 사람들이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굉장히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동방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이 모든 사람, 라틴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 우리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서 셋이 모아놓는다고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누가 논쟁을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중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일본 목사님. 누가 제일 논쟁을 잘할 것 같으세요? 예? 예.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국 목사님이 제일 따지기 잘하고 논쟁 잘합니다. 예. 적어도 이 중국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서 모든 걸 포용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섬 사람 기질이 있기 때문에 눈치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으면은 그냥 쉽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야 되고 흡수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죽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한 것이 옛날 조선왕조 시대 때 하나의 사색당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석적이고 사변적인 민족이 그리 흔하지 않는데, 이 꼴이 어디를 닮았냐고 하면 저 반도였던 그리스 반도, 그쪽 사람들, 이태리 반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태리 사람들하고 그리스 반도 사람하고 이 조선 반도 사이는 사람이 그 성향이 아주 유사합니다. 언제 느끼냐고 하면 월드컵 경기 때 보세요. 수 틀리면은 제일 쌈 잘하는 게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조상들과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입니까? 사계절이 그냥 빨리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뭐 이른 봄에 빨리빨리 봄 갈아야 되고, 여름에 빨리빨리 이제는 김매야 되고, 가을에 이거 다 수확한 거 놓치면은 이게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평생 우리 조상들은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은 다못 배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빨리빨리는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이 라틴 사람들하고 그 이제 이 동방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가, 드디어 교황들이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데, 교황들이 언제 자신감을 갖고 갈라지기 시작하냐고 하면, 지도자 간에 엄청난 교권 쟁탈전으로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감독으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대감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방 황제의 미가엘 3세의 외숙이 되는 마르다조라고 하는 양반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도저히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갇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교회에 출입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성찬 정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충분히 콘스탄티노플 감독으로서 하나의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이를 누가 개입을 하냐고 하면 황제가 들고 일어났어요. 동방의 황제 미가엘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놈의 소리야? 감히 목사가 황제의 위숙을 손을 대?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가서 황제의 외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단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잡아가지고 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려버리고 면직을 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황제를 호위하고 돌아다니던 호위 실장을 갖다가 아무 성직하고 관계없는 사람, 무사인 사람을 갖다가 콘스탄티누플 교회 감독이라고 황제가 임명을 해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 황제가 하는 일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아는데 노막 콘스탄티누플 그 감독님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분명히 교인 중에 아무리 황제 예수기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범죄하고 불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하는 것은 정당한 이런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이게 막 부글부글하고 엔 국민들이 여론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감당을 못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떡하냐. 안 되겠다 해서 861년에 콘스탄티누플에다가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도 불러가지고 와서 자 황제가 자기 의숙을 잃은 것이 표면에 있는 이유지만은 다른 이유를 걸어가지고 가서 이 콘스탄티누플 감독이라고 한 사람을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이 이단 정죄가 맞느냐 틀리냐 회의를 여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냐고 하면 황제가 그 회의에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용 회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좋아하는 대로 황제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뭐 여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콘스탄티누플 감독이라고 하는 이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단이다. 그리고 황제가 임명한 포티우스라고 하는 그 호위장병이 그 감독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잘못되는 일을 바라보고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동방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거 어떤 하나의 힘을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플에서 떠나가지고 가서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교황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도 신앙 양심 있는 거지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만 황제의 예수기라고 할지라도 불륜한 사람을 그 사람을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겠어? 당신 양심 있으려면 로마 대위를 열어 그래서 로마 대위를 열어가지고 이제는 또 정반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 대위서는 뭐냐고 하면 이 콘스탄티누플 황제가 임명한 포티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은 이거는 제명을 해서 이 사람은 파문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파문을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서 출교를 하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분만이 콘스탄티누플 감독이다 이러고 이쪽에 있던 결정을 번복을 했고 새롭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힘을 얻고 있는 포티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플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로마 교회하고 콘스탄티누플 교회하고 대등한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내가 말 들어? 아니야!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서로마 교회와 동방교회의 교회들 간의 싸움이 하나의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은 1054년에 드디어 이 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파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서노마에 있는 교황이 룸바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가서 그 이제 동방에 있는 감독하고서 잘 화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황의 대리 룸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콘스탄티누플에 있는 그 대성당에다가 교황의 이름으로 파문장을 선고를 하고 떠난 것이 1054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동서방 교회가 1054년에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두 교회는 서로 정통이라고 하고 화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두 교회가 존립해오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방교회와 별로 인연이 없기 까닭에 우리는 이 동방교회에 대한 아는 정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까닭에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방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러시아를 가보세요. 러시아의 국교였던 이 천년 동안을 국교로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는 엄청난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누굽니까? 아니, 저기 공산당 서기 여기에 있는 고르바초프, 또, 저 스탈린, 또, 후르시초프. 여러분, 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제 옛날 후스토퍼 같은 사람은 시편 70편 정체를 달달달달 읽을 정도로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었고,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식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저 유명한 톨스토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문호란다든지, 토스테피키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남긴 걸 본다고 한다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그냥 덮어둘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와 관계가 없었기 까닭에 멀어진 정교이기는 하지만은, 그 서노마 못지않게 이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의 분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하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크루세이드는 거룩한 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치욕스러운 전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약 200년간 원수로서 싸웠던 그 과거에 그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 9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가 너무 상반된 전 하나의 평가로 오늘날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까닭에, 과연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하나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자,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로마의 교황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로마 교황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의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이 모든 사건은 이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십자군 전쟁이 생겨진 결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동로마 제국에 있는 피단층 제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세 번째는 서로마 제국의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교황들의 교만의 극치가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첫째, 이슬람 세력의 팽창.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줄기만을 우리는 이렇게 내다보는데, 기독교만의 줄기를 내다본다고 하면 내면적으로 내다볼 때, 이 기독교 줄기를 내다볼 때에 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서글픈 사실이지만, 이 선교가 중단되고 하나의 복음이 제재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자, 그 요인들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나오다가 1517년에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독일이란 나라가 루터교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져 나가버리고, 독일만 갈라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반구 전체가 지금은 오늘날 하나의 루터교가 국교로 이게 갈라져 나가버린 겁니다. 옛날 가톨릭 국가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갈라져 나갑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공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국교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의 스카틀랜드라가 개혁교회, 스위스 일부하고 또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뭔만 남았습니까? 이태리 불란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이 캐톨릭이 일어난 후, 이뤄진 후에, 어떡합니까? 유럽에서 잃었던 캐톨릭을 다시 되찾기 원하는 강렬한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하면 이 카톨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잃어버린 거를 다른 데서 찾자고 해서 발을 뻗친 데가 어딥니까? 남미, 동남아. 남미는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필리핀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는 중국, 일본, 마구 이 캐토릭계가 지금 진도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00년 생긴 이후에 200년 동안을 유럽에서 잃었던 로마 캐토릭의 세력을 다른 데서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잃었던 세력보다도 몇십 배를 더큰 세력을 캐토릭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20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200년 동안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깜깜하게 졸고 앉아 있었어요. 왜 졸고 앉아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대한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두 사람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200년의 기독교 역사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루터, 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계 족속으로 가서 전도해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 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다음에 서바나가 땅끝이었기까 달게 이거는 예수님 때에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할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됐다. 루터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제 발로 다 들어온다. 그러니 뭐 애써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두 사람이 잘못된 신학이 200년 동안에 개신교가 꽁꽁 문을 닫아버리는 큰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장벽을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근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예정신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 로마의 영국에 안에 있는 침례교도 이 파티콜라 뵙티스트, 레귤라 뵙티스트 해가지고 이 침례교 안에도 이 파티콜라라고 하면 뭐냐고 하면은 선택된 예정서를 믿는 칼빈식 침례교, 레귤라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일반적인 제너럴 뵙티스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이런 침례교회가 이게 침례교 조상이라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미 영국 교회 안에, 침례교회 안에 칼빈족 침례교회 그리고는 알미니안 침례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그 당시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것은 잘못 가르친 것을 얘기를 해도 침례교 모든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파티콜라 침례교 지도자들이, 여보게 캐리, 자네는 큰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좀 무슨 헬라어나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나님이 예정해놨다고 하면 예정한 줄 믿어야지. 이 침례교 목사가 이따 소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하나의 암흑의 역사를 그래도 힘있게 소신있게 깨우쳤던 것이 윌리엄 케리가 그가 소신을 가지고 하나의 선교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이런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기 직전까지의 하나의 지금 중세 교회가 가장 막강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22년에 마호밋이 창시했던 그 교회가, 이슬람교가 636년에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637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42년에는 이란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685년에는 예루살렘에 지금 여러분이 가보면 있는 저 유명한 황금사원을 건설해서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황금사원을 건설하고, 그래서 711년부터 714년에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정복하고, 622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가서 100년 안에 중동과 그리고 어디까지 오냐고 하면은 이 에스파냐에 있는 이쪽까지를 점령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게 부상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게 누구였냐고 하면 이슬람 세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하느냐고 하면 성지순례를 반대를 했어요. 성지순례를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지라는 말이 그게 정말 성경적인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죠. 여러분 성지를 가보신 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지를 가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요? 이 성지 이스라엘에 보면은 하루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있는 관광객들이 80대, 200대까지 몰려오는 관광객들에게 이스라엘의 전체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겟드마니,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게 그게 성지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됩니다. 여간에 이 성지를 예배하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정복을 했지만 우리가 신앙에 정화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성지 순례, 성물 예배, 또 성화숭상. 여러분 지금 하지가 돼서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지 순례를 하는데 200만이 몰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남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중세 카톨릭 교회도 그런 성지 순례를 관행으로 지켜오다가 이슬람이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찰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의 먼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한동안 안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을 때 제일 반대한 나라가 있냐면 터키란 나라였는데, 이 터키란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셀주크 터키라고 하는 분이 1085년에 바로 이제는 이게 동서방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얼마간에 이 셀주크 터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였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로 점점 이 터키 사람들이 변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점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소노마 제국에는 성지 순례를 반대를 하죠.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이 본토인 가운데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본래 기독교 국가였던 터키라는 땅덩어리가 점점 3분의 2가 전부 이슬람으로 먹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의식을 느끼냐고 하면 비잔틴 황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우리가 나갔다가는 언젠가 이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정복을 당해야 되겠는데, 이때에 이 동방에 있는 황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방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지 순례를 회방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알고 있는 그거를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쇼, 우리가 지금 지금 저 이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데 당신들과 우리와 형제 국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럴 때에 이 소노마 지국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뜩이나 1054년에 동서방 교회가 갈라지고 나가지고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어 가는데 동로마 황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교황한테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야 우리가 서노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저 세력들하고서 그렇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이해가 이슬람의 세력의 팽창, 하나의 비단침 제국의 하나의 위기의식, 그리고는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 어우러져 가지고서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뭐냐고 하면 동로마의 황제가 비잔틴 제군의 어려운 것을 호소를 할 때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소노마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로마 황제가 비잔틴 제국의 어려움을 서노마에게 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서노마의 누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동로마 황제니까 같은 황제가 황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예. 동로마의 비잔틴 황제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터키가 3분의 1이라 정복이 당하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그 서노마 제국의 모든 카톨릭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지 순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정치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군대를 요청하려고 하면 로마 황제가 서노마의 이태리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황제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을 할 때에 서노마의 교황에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동로마 황제가 다른 똑같은 황제들에게 자기의 위기를 요청을 위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황들에게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황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그거는 하나의 로마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노마에 있는 불란서 황제란다든지 이태리 황제란다든지 영국 황제란다든지 그리고는 독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가장 막강한 교황들이 주무락 좌무락 하는 이 교황이 종교적인 하나의 교황이 아니라 세속 정치를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황제들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큰 요인이 되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슬람 세력이 팽창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황제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의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서노마 제국에 있는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무락주무락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하고 마음껏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황들의 가장 교만이 극상품으로 올라가게 됐을 그 결정판이 뭐냐? 그게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는 역대 교황이 어느 정도나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가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들 가운데는 이제는 네오 1세란다든지 그리고리 1세란 사람들이 이미 교황권이라는 것을 확립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들의 목을 마음대로 쥐었다 놓았다라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는 사건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우리 저 형제님은 아무 사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더 계속해도 됩니까? 5분 정도요? 예. 먼저 최초에 그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고 하면은 그리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양반은 1073년부터 시작해서 1085년까지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 양반이 본명은 뭐냐고 하면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로마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은 우주의 아버지이기 까닭에 절대 무오한 힘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황은 교회 안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한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속권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저 유명한 선문 대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선이 뭐예요? 선, 태양, 문은 달. 그래서 선문대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황제가 제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황제는 뭐냐고 하면 달이 불과하다. 달이 빛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빛을 받아야 돼요? 해로부터 빛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달이 아무리 자생적으로 자기 빛을 발휘하려고 해도 다른 빛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기 까닭에 이 세상의 모든 황제들은 가장 으뜸 되시는 교황 폐하의 은총을 입어서 교황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모든 제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유명한 선문대열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저 유명한 이제 그리고리 7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독일 황제 하인리 4세와 투쟁을 하게 됩니다. 독일 황제 이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가 됐지만 귀족들이 반대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이 귀족들이 일로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그런 참 아슬아슬한 사이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 황제 하인리 4세가 이태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밀라노의 감독을 황제가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리 7세가 하인리 4세한테 항의를 하기를, 여보쇼, 이 선문대오리래서 내가 할 영역을 황제가 감히 이런 일을 해? 건방지다고. 아, 이러고서 항의를 하니까 이 항의를 받은 이제는 하인리 4세가 뭐요? 이거 힐데브란트는 이게 수사도 이거 형편없는 게 나한테 황제한테 되도록? 아, 이러고 맞섰어요. 맞서니까 너 교황한테 감히 맞서? 너 맞서려면 맞서봐라. 내가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 이 하인리 4세를 갖다가 독일 황제를 파문을 선고하고 독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 저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앞에 충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 말을 듣냐고 하면 황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교황의 말을 듣기 까닭에 이게 사태가 묘해지면 돼. 그러니까 이런 독일의 귀족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고 하면, 아니 우리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부터 파문을 받았는데 이런 파문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이 귀족들이 결의를 내기를 뭐냐고 하면, 하인리 4세, 당신이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안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해야 해고를 받 해약을 받지를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왕을 우리가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인의 사세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서로 파문을 하고 있는 찰나에 자기가 황제의 명함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밀라노 감독도 임명한 걸 교황이 시비를 하기 때문에 황제가 파문을 하고 또 교황은 또 황제를 파문하고 이게 서로 파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오래 가느냐 하면은 이제는 모든 독일 국민들이 황제 편에 붙었다, 교황 편에 붙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힘을 잃은 하인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만일 내가 저 교황으로부터 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약을 받지 아니하면 1년 동안 독일의 귀족들이 다른 황제를 선택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 하인의 사세라고 하는 사람은 알프스 산장에서 그 겨울 별장에서 즐기고 있던 그 별장 앞에 가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있던 하인의 사세가 맨발을 벗고 눈 위에 서서 밤낮 사흘을 동태처럼 떨면서 제발 교황 폐하 이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사흘을 동태가 되도록 떨어가지고 겨우 조건부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하인의 사세가 교황으로부터 하나의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카노사에 그 산장이 카노사에서 카노사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서양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의 굴욕적인 역사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황제가 여러분 상상 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든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황 앞에 가가지고 가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맨발로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사흘 밤낮을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중세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던 하인이 사세는 파문을 해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귀족들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더니만은 이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들포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또 임금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귀족들 말도 못 듣고 이 하인의 사세가 두 가지 이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아,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두 독일에 있는 루돌프냐 하인의 사세냐 둘 중에 누구를 갖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 이 양반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의 사세를 또 파문을 하고 누들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또 황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두 황제가 싸우다가 드디어 이 누들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사로 횡사를 해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하인의 사세가 어떡합니까?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를 가는 겁니다. 이를 갈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두 번이나 파문했던 교황. 나를 이렇게 치욕스러운 가운데서 눈밭에서 밤낮 사흘을 수치를 줬던 이 힐데브란트, 이건 교황이 아니다. 그러고는 독일에서 군대를 징집해가지고 로마를 쳐들어옵니다. 로마를 쳐들어와가지고 가서 그때의 로마의 교황청에 그리고리 7세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간 이 그리고리 7세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65살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객세해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나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십자군 전쟁의 발상지가 하나의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이라는 사람들이 중세 교회에 이런 황제들을 붙였다, 뗐다, 그저 빨가벗겼다, 입혔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중세 교회에 있었던 그 결과가 하나의 십자군 전쟁을 가져오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다음 이어 두 번째 교황 얘기는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